지난주에 조금 남은 거 있죠. 에스겔서 20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45절에서 21장 7절까지 이어서 갈 텐데요. 지난주 것 조금만 복습하고 들어갑시다. 딱 하나로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데려가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딱 한마디로 이유가 뭐예요? 지독하게 말 안 듣는 놈 도중에 전부 멸해버릴 거다, 없애버릴 거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참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이유 딱 한마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내 이름을 위하여 가는 게 오늘 예를 들어서 본문에 설교에 너희 탓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너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말 하면 뭐예요? 내가 욕 안 얻어먹으려고 데려가는 거지 너희 잘나서 데려가는 거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부모가 자식한테 고생하면서 해줄 거 다 해주면서 흔히 지독하게 말 안 듣고 미울 때 하는 말 있죠. 네 잘대라고 되는 거 아니다. 그럼 왜 하는데요? 내 체면 때문에. 그래도 명색이 내가 아버지라서 내가 해야 될 바를 하는 거지 네 잘대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자식아. 뭐 이런 식의 하는 이야기. 그 말이요. 20장에 여러 번 나와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말 안 들었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는 짓들아 그것은 마치 뭐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싶다만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참노라 그 얘기거든요. 45절에서 21장 7절까지 이게 이상하게 연결해가는 이유가 있어요. 같은 이야기가 그 모양만 바꾸어가면서 두 번 반복된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차근차근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끼니까 한 절씩 교도할게요. 자, 45절부터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합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끈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인자야 탄식이 돼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이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20장 끝에하고 21장 끝에하고 이렇게 왜 붙여있느냐. 가끔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의 장절은 성경의 감동으로 된 게 아니다. 훗날 이 편의를 위해서 이걸 붙이다 보니 내용 자체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그걸 잘 나가는 사람이 내용을 잘못 이해했으면 이게 엉뚱하게 장절이 붙어있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어떤 거는 보면 절 한가운데가 이렇게 툭 잘린 것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기까지는 20장, 여기까지는 21장 그래서 딱딱 잘라가면서 읽지 말고 항상 붙였어.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이 그냥 쭉 이어져 나간 거다라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기 내용도요. 사실은 20장 끝에 내용하고 21장 앞부분에 붙어있는 이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흔히 하는 말은 뭐 버전만 다른 거예요. 왜 같은 얘기일까요? 아, 둘 다, 둘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심판하신다는 얘기인데, 가만히 대조를 시켜보면, 그, 흡사한 얘기가 반복이 된다는 거죠. 자, 20장 끝에 가봅시다. 뭘로 심판을 해요? 20장 끝에는 불을 일으켜 되어 있죠? 불로. 그럼, 불 가지고 어떻게 심판해요? 불 가지고, 47절 중간쯤이 그 핵심이네, 그죠? 불을 일으켜서 모든 나무를 태운다, 요거죠? 그러면 21장에 들어오면 뭐가 심판을 하나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쉽겠네요? 칼을 빼서 의인과 악인을 끊겠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앞에서, 불을 일으켜서 모든 나무를 태우겠다 하는 이 이야기는 일종의 비유예요. 그걸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모든 사람을 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얘기하고 얘기로 이렇게 맞춰보면 비슷비슷한 게 많이 나오니까 한 번 더 대조합니다. 46절 올라가서 보세요.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나무로 향하라. 그러죠? 남을 향하여서 남쪽에 있는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에 있는 숲을 보고 예언하라. 남쪽에 숲이 잔뜩 우거져 있어요.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서 모조리 태워버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남쪽에 숲이. 그러면 21장에 넘어가서 선지자가 어디를 보고 예언을 하나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예언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 3절에는요, 이스라엘 땅에게로 돼 있죠. 이스라엘 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위에는 왜 남쪽에 숲이냐는 거예요. 남쪽에 숲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원래 예루살렘을 지을 때에 거기에 궁궐이나 성전은요, 어디 나무를 가져다 지었죠? 백향목이죠? 그거 어디서 온 거예요? 레바논에서 온 거예요. 전부 레바논에서. 레바논에서 가져와서 지은 성전인데 위쪽에서 보면 남쪽에 숲 하는 게 아마 레바논에서 가져온 그 나무로 된 궁궐이나 예루살렘의 성전 이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걸 학교에서 좀 태우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곧 그 점에서 동일합니다. 또 하나 동일한 게 뭐냐면요. 위에는 불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는데 밑에는 칼을 빼겠다고 그랬죠. 불이 일어나면 나무를 가려요? 푸른 나무나 마른 나무나 전혀 안 가리죠. 그 푸른 나무나 마른 나무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밑에 가서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구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의인과 악인을 구별 안 하겠다는 얘기죠. 다시 올라가서 보세요.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태울 때까지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그럼 밑에 저 밑에서는 어떻게 돼 있나요? 4절 보세요. 네, 내 칼을 칼집에서 꽂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추울 때까지 칼을 절대로 꽂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뒤에 비교해 보면 이게 아주 흡사하게 돼가는 겁니다. 하나 한 가지 더 하고 할까요? 49절에 가니까요. 선지자가 이런 비유의 말씀을 전했더니 반응이 뭐냐면요.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비유로 말하는 자. 그럼 비유로 말하는 자가 그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죠. 비유로 설명을 했더니 제사들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야, 이 비유도 못 알아들으면 너희가 어떻게 말을 알아듣겠냐? 이러면서 비유를 풀이를 해요. 그럼 비유의 목적이 뭐냐?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게 하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은 들어도 알 수 없도록 하는 게 비유의 큰 그 목적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은 비유로 말하는지 아니냐 이 말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가 이런 비유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니까, 아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못 알아듣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못 알아듣겠다 그러니 두 번째 해설에서는요 에스겔이 정확하게 풀이를 해줘요. 못 알아듣겠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7절이야 7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너 왜 그러니? 이 말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는 이 말하고 그 앞장 49절에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는 건 같은 의미예요. 또 연결돼요. 그런데 여기는 설명을 해주죠. 왜 그러냐고요?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끔찍한 재앙이 온다. 이렇게 말해준다. 이 끔찍한 재앙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재앙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을 잘 생각해보면 이 무시무시한 재앙, 쉽게 말하면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의인이나 악이나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멸해버리는, 그리고 완전히 멸할 때까지 이 저 멈추지 아니하는 이 재앙, 뭘 염두에 두고 이 예언이 나오고 있죠? 에스겔이 이거 예언하고 있는 시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침공은 틀림없는데 그게 한 달 더 붙어야 돼요. 그냥 침공 그러면 안 돼요. 또 이 시점을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에스겔을 읽을 때는,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죠.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한 5년쯤 됐을 때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뭘 의미하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아직은 예루살렘이 남아있을 때 지금 이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저게 2차 때 그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3차까지 기간이 대충 알고 계셔요. 한 11년쯤 돼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노릇을 11년쯤 했는데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5년째 되던 그때부터 이 환상을 보기 시작을 했을 때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럼 이 메시지의 답이 뭐냐? 바벨론이 세 번째로 침공해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의 시점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아 요게 바벨론의 3차 침공, 그럼 바벨론이 세 번을 쳐들어와가 1차 때 그냥 돌아갔어요. 예루살렘 파괴 안 시키고. 1차 때는요 인질만 좀 잡아갔어요. 그때 인질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주로 귀족집 아이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뭐 이런 셈이죠. 두 번째 또 쳐들어와요. 말을 안 들으니까. 인질을 잡아갔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두 번째 또 왔단 말이에요. 와가 또 점령해요. 또 점령하는데 말 잘 들을래? 예, 잘 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인질보다가 더 많은 숫자, 좀 쓸만한 인간들을 굉장히 많이 잡아서 갔는데 그때 에스겔이 섞여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어요. 말 잘 들더라. 그리고 갔는데 이 시드기야가 또 쉽게 말하면 애굽 쪽으로 붙어버리는 거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의 말을 안 들으니 다시 또 쳐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쳐들어와서 결국은 유다는요 더 이상 왕이 없고 예루살렘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성전도 완전히 불타게 되는 거죠. 그 3차 침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 몇 년 전에 에스겔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 7절이 언급하고 있는 게 이거란 말이죠. 7절만 언급이 아닌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면서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의 내용은 하나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을 하나는 비유로 말하고 하나는 구체적으로 칼 타는 거는 외적이 온다는 얘기예요. 칼이 춤을 춘다는 얘기는 외적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이제 염두에 조금 둬야 될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되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분간을 안 한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최소한도로 악인은 징계하더라도 의인은 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기에 성경에 종종 보면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살린다 구원한다가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나올까요?
네.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망한다 했거든요. 그거와 네. 그거와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저거 봐야죠.
예루살렘이 실제로 망하는 것은 그만큼 그게 예레미야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실제로 조금 악했기 때문에 멸망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의인이고 악인이고 구별 없이 다 치겠다.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 없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또 나중에 보면 그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또 있단 말이에요. 구원할 만한 의인은 못 돼도 하나님의 백성은 또 있다. 그렇게 치면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그렇게 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한요, 하나님은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셔요. 자기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셔요. 그럼 여기 말씀하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하더라도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악인의 죽음은 죽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면 의인의 죽음은요? 의인이 설령 그렇게 죽었다 해도 이 의인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악인의 죽음과 의인의 죽음을 구별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음을 완전히 멸하겠다 할 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겠다 하는 건 이게 진짜 심각한 그 재앙이 임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임하더라도 실제로 의인의 죽음은 악인의 죽음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죽음은 진짜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면 설령 의인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죽는다 하더라도 이것은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그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할 이유는 없는데 또 어디 가가지고 저기 초상난 집에 가가 슬프게 우는데 울지 마라 하고 야단치지 마세요. 그때는요 본인 스스로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고 근데 우리 중에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지 못할 만큼 좀 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그래 아픈 사람한테 믿는 사람이 울어가 되나? 울지 마라. 너무 그러지 마세요 또. 그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 네, 그럴 때는요, 막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버리세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이 어설프게 하라가 위로한답시고 그냥 남 아프게 만들지 말고 그런 거 조금 조심은 하셔요. 지난번에 저게 어느 분 때문에 실컷 웃어요. 그랬더니 이내 돌아서서 아 목사님 더 이상 저 안 울어요 하고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조금 나오다 뒤돌아보니 또 울고 있던데요. 본인이 앉아. 알지만 아픈 거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위로할 때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 할 때는 약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고 진리는 이거다. 그런데 내가 약해서 그걸 잘 못 이겨낼 때는요. 인간적으로 또 위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진리를 외치고 여기 가서도 진리를 외치고 너무 그러지는 마세요. 이게 그다지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너무 엉뚱한데 용감해요. 하나만 더 봅시다. 21장 2절 한번 보세요.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그러죠.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을 똑바로 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누구의 얼굴이냐니까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똑바로 보는 것은 누구 흉내를 내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죠? 누가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딱 보면서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데 에스겔아 너 그리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딱 쳐다보고 있어요. 복일까요? 화일까요? 네?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면 복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무지 안 쳐다보는 게 좋겠어요? 딱 쳐다보고 있는 게 좋겠어요? 네? 안 쳐다보고 있는 게 좋을기라고요? 왜 이래 헷갈리는 소리 하고 있어요? 신랑이 이놈 섹시를 딱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안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아니요, 그 경우에 따라 달라요. 예? 저놈은 신랑이 나를 안 쳐다보고 있었으면 좋은데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 뭔가 지금 딴짓하고 있을 때 말이요. 그때는 신랑이 안 쳐다보면 좋은 거죠. 저 쳐다보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해서 딱 보는 게 왜 재앙이 되냐면요. 이들이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지금 두들겨 맞으니 할 판국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걸로 딱 향했다 이러면요. 이건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고 있다는 건요. 그 자체로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고 있는데 그게 나한테 복이 될지 심판이 될지는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냐에 달린 문제예요. 우리 마누라가 혹시 날 쳐다보면 어떡하지? 걱정이 될 때는 내가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하고 있을 때는요. 한번 봐줬으면 어때? 이래 되잖아요. 그죠? 아니래요. 그럴 때가 없으면 할 수 없고요.
나는 봐도 그게 안 봐도 걱정.
봐도 걱정, 이거. 안 봐도 걱정. 솔직히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하고 있을 때가, 아, 이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들은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저기, 신혼에 신랑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 시어머니가 들이닥치면, 복이에요? 화에요?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죠. 네. 양말이고 빨래끌이 아무데나 콕 찡가 놓고 있는데 여다시 시어머니 왔다 그러면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짜겠네 이래 되는 기고 예고도 없이 왔는데 정돈이 잘 돼 있고 냉장고 안도 말끔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평생의 복이에요 그거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요 웬 집에 소리도 없이 그냥 찾아가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 딱 잠그고 다음에 오세요 그러지
아, 나 이 집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
아, 진짜예요. 시어머니들이 오는 거 시대에 있는 네. 데 그래서 네. 집에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 줘요.
예. 네.
그게 어디 들어가요?
잘 모르겠어요. 넘어갑시다. 내가 여기 잘못 꺼냈는지, 이 집이 수상한지. 그냥. 자, 넘어갈게요. 8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여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지루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 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니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을 낙담하여 많이 곱들어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으로 치라 예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당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눈물을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나라 여기까지요. 이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핵심은 그 구절에 보시면요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러죠. 10절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칼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칼이 어때요 지금? 날카롭다는 얘기죠. 잘 갈았다는 뜻입니다. 칼을 들고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준비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칼 가는 것부터 해야 되죠. 벌초하러 가면요 가기 전에 제일 준비할 거 딱 하나 낫을 갈아야 되잖아요. 날카롭게 됐다는 건 하나님께서 칼을 잘 갈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빛이 난대요. 빛난다는 것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뭐, 빛이 나도록 잘 갈았던 뜻인데 이게 번개같이 된다 하는 거는 얕은 잘 들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칼의 특징이 그겁니다. 이게 끝에 받는 몇 절이죠? 15절도 한번 보세요. 제일 끝에요.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롭다 그러죠. 번개라는 말이 나고 날카롭단 말이 앞뒤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날카로운 칼, 그 다음에 이 칼이 번개같이 움직이도록 준비를 한 거야. 그 실제 이 부분 뭐냐면 하나님께서 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칼요? 날카롭고 번개 같은 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게 이 내용 전체입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칼이 의인이고 악인이고 구별하지 않고 다 칠 거라고 얘기해놓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칼을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안에 내용이요, 내용이 이게 이제 그 원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우리 전에 보고 있던 개역 성경하고 여기하고 비교하면 이게 또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10절을 잘 보세요. 10절을 잘 보고 계시고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 서집사님께서 1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들으시면서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당길에 잔류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당이 되었더라.
10절이에요?
10절은 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림을 위하며 마감되면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욕심내기는 거다.
아, 여기는 단어만 조금 바꿔놨는데요. 10절에 여기 내 아들의 홀이 혹은 내 아들의 규각하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대조하면 이렇게 번역된 데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것이 내 아들의 규를 모든 나무처럼 경멸하도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번역하기 자체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 내 아들이 그럼 누구냐 이게 상당히 고민스러워집니다. 이 내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 개역 성경을 표현을 빌린다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바벨론 왕이라고 저 왕을 의미하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다른 성경은 이 내 아들이 가는 게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하도록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보세요. 그것이 내 아들의 규를 모든 나무처럼 경멸하도다. 이러면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 죽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본문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게 된 거니까 혹시 다른 번역을 보시더라도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쨌든 이게 바벨론 왕을 의미하든 시드기야를 의미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저 마광 하는 거요. 예전 번역은 이 전부 마광이에요. 잘 갈아가지고 빛이 반짝반짝 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그렇게 잘 준비된 칼로 이스라엘의 모든 나무를 전부 베어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11절도 마찬가지고요. 12절도 보시면요. 그 대상이, 그 칼의 대상이요. 내 백성이라고도 하고 모든 고관이라고도 나오죠. 내 백성이고 모든 고관이고 할 것 없이 전부 칼에 넘긴 바 되니 그 다음 12절 끝에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렇게 되어있죠. 여러분 정말 그 외적이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희생시키면 슬피 애통하면 울어야 되죠. 슬프게 애통하면 어디를 쳐야 되나요? 에? 무릎을 쳐요? 가슴을 쳐야지. 아, 여기를 쳐야 돼요? 아, 그래. 서로 하면, 아이고! 이런답니다. 넓적다리 치는 게, 아, 맞네. 하긴 잠깐만, 어떤 건 또 삐딱하다고 어떤 것도 잘못. 가슴을 치며 울어라. 이래야 될 건데, 이거 우리는 그렇게 우나 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쪽 동네는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이 넓적다리를 치도록 되어 있고, 어떤 데 보면, 예레미야서 보면요, 볼기짝을 치도록 되어 있어요. 볼기짝이 어디에요? 엉덩이 쪽이요?
볼기짝이 네.
여기 넓적다리는 여기를 치든지 여기를 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치면서 울라는 거예요. 원문이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한 건 맞다 치고, 우리가 받는 느낌은요, 가슴을 치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3절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거고요. 예, 13절도 실제로 내용상은 이게 이제 좀 어려운데, 그, 더 어려운 게 또 있으니까, 일단 14절로 봅시다. 같은 얘기죠?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손뼉을 쳐서 가는 거는, 뭐, 좋은 일도 아닌데 손뼉을 왜 치냐? 그럼 좀 이상하죠? 손뼉, 여기 손뼉은 의미가 저게, 그, 모르겠어요. 여기 야시장이나 시장에 가면 손뼉 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 어떻게 손뼉 치요?
골라.
골라. 바로 이 손병령.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죠. 모이거든 거기에서 뭐하냐면 막 칼춤을 추라는 거예요. 칼로 두세 번 거듭쓰기 하라는, 한 번만 쳐도 될 칼을 두 번, 세 번 계속 휘두르라는 얘기죠. 너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치신다. 그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지사님 14절을 한 번 더 읽어봐 주세요. 잘 우리 본문 보면서 들으세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세 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네, 이게 번역이 이제 또 완전히 차이가 나 있는 거예요.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예, 중상케 하는 칼이라. 그러면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게 뭐냐? 그 번역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때 대인은요, 이 본문에서 죽는 사람이 여러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인은요? 시드기야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왕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왕이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도망을 가서 깊은 방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도 들어가서 이 왕을 치는 칼, 중상을 입히는 칼이다. 예전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건 또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약간 다르죠?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다. 이 큰 칼 칼은 요 말이 사실은 대인이라고 예전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하는 거는요, 원문 자체가 사실 어려운 탓입니다. 요게 이 크다는 말이 칼을 의미하는지 사람을 의미하는지 본문 자체가 약간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렇게도 번역이 됐다가 여기는 또 이렇게 번역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잘 됐다 못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문장을 놓고 얼마나 고심하며 힘들어하기에 번역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느냐 그런 건데요. 원문을 들여다보고 이걸 왜 이렇게 번역을 했고 저랬느냐 하는 걸 따지면 공부 열심히 하는 목사에게도 머리 아픈 일이에요. 사실 이 본문은 이런 게 많아가지고요. 저도 엄청 머리를 싸매고 아이고 머리 약하다가 딴짓하고 이러면서 들여다보는 부분이니까 번역을 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도 원문 자체가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막 그렇게 이해를 해 두셔요. 여기가 번역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 표시를 해 놔주시고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성경식 간혹가다 이렇게 한 번씩 대조시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는 시드기야 왕을 그렇게 저기 중상을 입히는 칼이든지 아니면요, 사람들 많이 둘러싸여 놓고 죽을 때까지 치는 칼이든지, 얕은 사람을 치는 그 칼, 이 칼이 이스라엘을 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15절 끝에 보세요.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하나님께서 칼을 그렇게 준비하셨답니다. 그 칼은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더라.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내용 전체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칼을 잘 갈고 닦아서 준비를 잘 해놨단 말이에요. 이 칼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16절.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목표를 향하여서 곧장 나아가라, 이런 거죠. 마치 무슨 얘기 같아 보여요? 군대에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이 그 군대예요, 군대. 칼을 향하여 군대를 동원해서 싸움을 하듯이 칼에게 그렇게 명령해서 이런 방식,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칼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친다, 징계한다, 그 얘기입니다. 끔찍한 얘기죠. 18절에서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70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이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정비를 얻었으므로 공성패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패를 설치하고 허성을 삼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정계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자, 이 부분도 이제 그 이 에스겔이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 끔찍한 재앙이 있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뭘 하느냐 하니까요. 저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땅바닥에 또 이상한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어떤 지도를 그리고 있나 보세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땅에다가 이제 길을 그리는 거예요. 한 길에서 땅이 이렇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요. 이 길이 나누도록 나누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그 자리에 70표를 세우라. 요즘 말로 하면 표지판, 이정표. 아, 이정표 그걸 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리 가면? 요리 가면? 예루살렘이고 요리 가면? 아, 본문 보고 해야지. 요리 가면 예루살렘이고 요리 가면 라빠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기록을 딱 그 이정표를 세워란 말이에요. 세워놓고 그 앞에 앉아가 뭐 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점쳐야 돼요. 점쳐야 돼요. 그 앞에서. 누구 흉내를 내는 거죠? 21절요?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점을 치라는 거예요. 점 치는 데 쓰는 도구가 두 가지네요. 하나는 화살이고, 그 다음에 그 끝에 보면 간을 살펴서 이렇게 돼 있죠. 아, 옛날에 점치는 방법이요, 화살에다가 뭐 이름을 써가지고 이쪽은 요건 예루살렘, 요거는 암몬, 암몬 라빠. 그래가지고 이 화살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이런 것처럼 뽑죠. 이렇게 뽑아가지고 나오는 걸 보고 아 뭐 이러는데 이 양반들은 점칠 때 그래가지고 이 화살을 날렸대요. 날려가지고 먼저 떨어지는 놈. 그렇게 점을 쳤다 이런 얘기죠. 뭐 옛날에 산에 짐승 잡으러 갈 때도 그냥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그 다음 또 동물의 간을요. 옛날 사람들은 이 간을 가지고 점을 쳤대요. 어떻게 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을 가지고 점을 어떻게 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여러분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나요? 간에 있다고요? 간 뭐 참말로 심장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냐 이러면 우리 사실 잘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놔둡시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이 간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물의 간을 꺼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점을 쳤다 그래요. 실제로 많이 그래 했답니다. 아, 그 흔적이 남아가지고요. 저기 어려운 단어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간을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권사님은 아직도 생생하셔요. 뭐 특별히 아는 분은 빼고 일반적으로 간을 영어로 모르냐 그러면 모르는 게 가뜩이나 뭐 머리 아픈 영어를 왜 묻냐. 근데 여러분 살다라는 단어는 아시죠? 살다가 영어로 뭐예요? 살다. 예, 라이브 캐도 좋고 리브 캐도 좋아요. 살다 리브잖아요. L-I-V-E 여기다가 R 하나만 딱 붙이면 이게 간이에요. 왜? 삶, 생명이라는 것이 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영어에 그 흔적이 남아가지고 산다라는 동사에 R 하나만 붙여가지고 이게 간이에요. 간. 혹시 가가지고 아들 공부시킬 때 막 이 중고등학교 책에는 안 나오는 단어니까 할 수 없다. 어디가 알만한 그 단어 써먹었어요. 영어 단어 어려운 단어예요. 안 쓰니까 저도 잊어버려요. 네, 리버.
네. 나도 우루산 줄 알았어.
예? 네?
나 우루산.
우루산 줄 알았었다고요? 예. 예. 간을 우루사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바벨론 왕이 그런 짓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킨 게 뭐냐면 거기다가 이제 표지판을 세워놔놓고 에스겔들아 그걸 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답한다고요? 너는 뭐 하냐? 이러면요. 야, 바벨론 왕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일로 갈까, 절로 갈까 망설이다가 이렇게 점을 칠 거란 말이야? 점을 치니까 어느 놈이 뽑혔어요? 예루살렘이 뽑힌단 말이야. 그러면 예루살렘은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훗날 바벨론 왕이 그렇게 옵니다. 와가지고요, 예루살렘에 뭘 갖고 공격을, 공성태가 뭐예요? 성을 부수는 기계, 공성이니까 성을 공격하는 기계죠. 이 퇴짜가 무슨 퇴짜, 이 퇴짜가 무슨 퇴짜, 이거? 저도, 에? 물리칠 태라고 그러네? 칠 태. 글자 성계 묵은 구소가 세금 변에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 이겁니다. 옛날에 와 성문을 부수기 위해 가지고 바퀴 위에 통나무를 큰 거 얹어가지고 앞쪽을 뾰족하게 만들어가 멀리서요. 와, 밀고 가죠? 밀고 가서 성문을 쾅 들이박는 거. 그거예요, 그거. 이렇게 해서 성을 공격한다. 그런 식으로 바벨론 왕이 올 거다. 자, 여러분, 확인 하나 합시다. 점 치는 게 효력이 있나요? 예? 에스겔들이 점 치라고 그러고 점에 이래 나왔지? 바벨론 왕이 나중에 이 점 쳐가면서 이렇게 올 거야. 그 얘기거든요?
어차피?
네.
예루살렘은 치러 올 거를 하나님은 그거 했잖아요. 치러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보고, 봐라. 바벨론 왕이 점을 쳐가지고 점괘대로 예루살렘 공격해오니까 이래가지고 점에 효력이 있다 이럴 사람 설마 없겠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락하는 이유, 이제 뒤에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해놓은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요 바벨론 왕이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 왕이 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 바벨론 왕은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죠. 그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하고 그가 점을 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요 그걸 다 이용하셔서 뜻을 이루는 것이지, 아 성경에 점 치는 얘기 있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전혀 아니에요. 어쨌든 에스겔은요 이 땅바닥에 이걸 그리고 표지판을 세우고 거기다가 이상한 점 치는 놀이를 하고 이름으로 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기억나세요? 에스겔이 전에도 땅바닥에다 뭘 한 적이 있었는데? 에스겔은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전에 땅바닥에 뭘 설치해가지고 전쟁거리 비슷한 걸 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그거 기억 안 나세요? 뭐였죠? 전쟁거리 했는데. 저 아이들 장난치듯이요. 조각, 돌조각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 여기 예루살렘 성이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토성을 쌓고, 그 옆에다가 공격 무기를 배치하고, 뭐 이러고 있었죠. 사람들이 와서 보면, 야, 니 이거 뭐하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공격하신단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땅바닥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거기다가 적군을 배치하는 전쟁놀이 비슷한 걸 했던 게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이상하다. 그게 왜 생각이 전혀 안 나실까? 종종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건데 여기서도 그런 의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바벨론 왕이 이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4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록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부각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바벨론 왕이 쳐들어온다 라고 얘기하고 그 이유가 뭐냐를 설명하는 것이 또 이 부분입니다. 24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이러죠.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이 표현 참 재밌어요. 여러분 못된 짓 하고 나면요 잘 안 잊혀지죠. 잘 안 잊혀지죠. 왜 안 잊혀지나요?
안 해본 사람도 모르죠.
아, 그렇죠.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자, 해본 사람만 대답하세요. 못된 짓 해놔놓으면 안 잊혀지죠. 왜 안 잊혀지는지 아세요? 이 본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못 잊는 게 아니고 그 악이 우리 속에서 기억을 자꾸 되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표현이 참 재밌어요. 안 해보신 분들은 막 평생 안 해보시고 그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한번 저질러 놓으면요, 이놈이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요놈이 나를 자꾸 기억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악이 사라지지, 그 악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다 뜻입니다. 그럼 한번 저질러 나가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왜? 자기 백성이 저지른 악은요? 기억도 안 하신다 그러죠. 기억 안 하신다 보다 더 감사한 것은요, 내 백성의 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말시켜버리는 거예요. 도말. 벽에 아이를 호닥질하고 낙서해놨는 거예요. 거기다가 페인트로 싹 덮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작정하면요, 그 악이 잊혀지지 않고 그 다음에 허물이 드러난다는 거죠. 뭐 이 허물이 드러난다는 표현도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벌거벗겨진다라는 의미하고 동팔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죄가 나타난다 그러죠. 한마디로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이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이 칼이 너희에게 도달하면 왕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21절, 26절 중간이에요. 관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겨버린다는 얘기죠. 벗기면 벗으면 되지 뭐. 그런 건가요? 여러분, 왕이 관을 벗, 왕의 관을 벗긴다는 건 뭔 의미예요? 태위만요? 태위만 되면 다행이에요. 왕이 왕관을 뺏기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그 어떤 수모가 있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 한 번하고 물러났으면 됐지 그 뒤에도 손을 안 놓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물러났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이씨 곱게 물려줬더니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한편인 줄 알고 물려줬더니 백담소로 안 보내버리나. 이러면 속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거 안 당하려고요. 안 당하려고 물러나면서도 안 물러나려고 저 상황로로 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다음에 좀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같은 편한테 물러줬으니까 괜찮으려니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뭐예요? 왕관을 벗긴다는 거는 벗겨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 안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왕관은 굳이 따지자면 누구냐? 시드기야거든요. 시드기야가 왕관을 빼앗기고 어떻게 되는지 혹 아시나요? 시드기야의 최후를 아시는 분? 누나를 빼고요? 다행이네. 누나를 빼고 자식들을 죽였으니까 덜 고통스럽겠네, 그죠? 그거 왜 거꾸로 해요, 그러면? 죽이는 사람도 그거 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누나를 빼고 자식을 죽이면 그래도 고통이 덜 할게요. 근데 보라고 자식 다 죽이고 신하들 다 죽여놓고 난 다음에 그냥 누나를 뽑아가지고 쇠사슬에 묶어가 끌고 갔단 말이에요. 시드기야 최후가 그렇거든요.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만 막상 그걸 당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왜 하나님 예레미야가 그냥
그냥
그게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참 이상한 자식들.
네. 그때는 또 그를 그렇게 성기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 그런데 그 저기 시드기아가 있잖아요. 먼저 법으로 잡혀간 사람이 자기가 잡혀가게 되면 자기가 저걸 당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 막 사정은 잘 모르지만요. 이런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데도 그렇게 말을 안 들었는지, 처음에 저 에스겔서 배경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요? 요시야. 선한 왕이잖아요. 그 선한 왕의 아들 셋이 다 왕로 됐는데, 성경의 답은요? 셋 다 악해도 보통 악한 게 아니었다. 이야,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열왕기를 공부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도요. 아버지가 선했다고 해서 그 아들이 자동으로 선해지는 게 아니더라.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우리 자식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애써야 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게 악해지더라. 선지자가 나서서 피를 토하면서 외쳐도 안 되는 사람한테는 안 되나 봐요. 26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천국의 원리다. 어때요? 천국은요? 여러분, 성경 이런 비슷한 구절이 많아요. 먼저 된 자가 낮은 데고, 그것도 있고요. 그, 저기, 한나의 기도에도 보면, 높은 자를 끌어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높이 드시고, 가는 하나님의 찬송 구절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원리다. 그렇게 말하는 수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말이 비슷하다고 해서 함부로 끌어다 붙이진 마세요. 왜요? 여기에는 핵심이 뭐냐? 여기에 핵심은요, 높은 자를 끌어내리는 게 핵심이죠. 왜요? 징계니까요. 이건 여러분, 징계의 원리입니다. 천국의 원리가 아니고, 징계의 원리예요.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이게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건 무질서의 극치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저 6.25 동란 때요, 쳐들어오죠. 쳐들어와가지고요, 누굴 잡아요? 주인, 지주를 잡잖아요. 그걸 잡는 방법이, 그 집에 무슨 살던 애들을 전부 먹어, 완장 하나씩 줘가지고요, 높은 자리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 악당 서서 전부 누구 잡아요? 주인을 잡는다는 얘기. 의도적으로 그걸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무질서의 극치가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심판 때에 얼마나 무질서한 사회가 될 건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 이걸 보고 글자가 같다고 해서 이것도 천국의 원리다 이러지 마세요. 천국의 원리는 그건 또 뭐예요? 한나 얘기가 그거예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자에게는 일곱 자식을 주셨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던 자가 큰 것을 누리게 된다. 똑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표현될 때 그건 천국의 원리고 이건요 심판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말이 같다고 해서 뜻마저 똑같으냐? 아니요. 적용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말의 의미를 잘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 갑시다. 28절에서 32절요. 시작.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로다 칼이 뽑히로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나도다. 네게 대하여 어마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무기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르니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네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네가 불의 석고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 암몬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살짝 덧붙여 놨습니다. 요 뒤에 가면 암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바벨론 왕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걸 보고 암몬이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너가 한번 죽어봐라. 잘 됐다 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웃을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암몬이 웃은 얘기는 저 뒤쪽으로 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합시다. 모압하고 암몬하고 심지어 에돔까지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동족 유다가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 그거 보고 웃을 일이 아니다. 큰 소리 칠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요. 이 유다 백성들이 도망갈 때 그걸 막아가지고 잡아다가 팔아먹은 놈이 있단 말이에요. 에돔이 아마 죄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암몬입니다. 이유가 뭐냐니까요. 바벨론 왕이 왜 3차 때 이렇게 쳐들어오냐니까 물론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에 거역한 거죠. 그때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다하고 암몬하고 이 지역의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실제로 암몬은요. 유다가 망한 뒤 한 5년 뒤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예루살렘은 망하고 암몬은 해 웃고 있었는데 너도 그럴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28절에 보면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하고 똑같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칼이에요. 그런데 이 칼의 역할이 뭐냐. 29절 조금 뒤에 보세요.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그러죠.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다 두면 어떻게 돼요? 같은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중상당한 악인, 그러니까 악했기 때문에 중상을 당해서 다 죽어가는 인간들 그 위에다가 네 목도 크기로 두겠다 하는 거는 거의 같은 꼴이 된다는 거예요. 30절요?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싸우지 말란 얘기입니다.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싸우는데 칼 뽑았는데 칼집 떨어지면 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죽으란 얘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디서 죽어요? 출생한 곳에서. 이스라엘이 복이에요.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간다거든요. 이스라엘은 상당수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암몬은 잡혀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누가 보기에요? 보기 나름입니다. 해석 잘해야 돼요. 이게 어느 놈이 복된 놈이에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낫다. 살아있으니까 하는 말이 맞기는 맞을 것 같은데 살아서 그렇게 고생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복 아닐까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이 고향 땅에서 태어난 곳에서 죽는다 하는 그걸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포로로 갔다는 얘기는 다시 회복시킬 가능성을 남겨놓았다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복이란 뜻이에요.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회복할 길이 남아있지만 암몬은 그걸로 끝났다. 하나 더 있어요. 그 32절 보세요. 네가 불의 석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여기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이걸 또 기억을 하셔요. 암몬은 다시는 기억되지 못한다. 어떤 뜻이에요?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이스라엘은요? 기억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불타고 망하는 걸 보고 암몬이 웃고 희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암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까불지 마라. 너도 그 징계에 같은 징계를 받게 될 거고 그 받고 나면 너희는요 기억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징계하셔도 자기 백성은 기억한다. 이 의미가 남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끝에 덧붙이면서도 이것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에 있어서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징계에 대한 것이고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메시지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느냐. 은혜 베푼 이유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백성을 그렇게 돌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렇게 마지막에는 심판할 수밖에 없었노라. 그런 얘기로 기억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음 주 뵐게요. 기도합시다.